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40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세상 교회들은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에 가자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저희는 다른 의도에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죽어서 천국 가는 일,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바라야 될 그런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 하루하루를 할 때 우리들은 다른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면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옛 생명, 옛 생각이 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인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남을 돕자, 남을 사랑하자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일들은 허공에 메아리치는 헛된 구호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서는데 그 목적이 바로 우리도 예수와 같은 생명을 가져서 예수가 했던 일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제자들, 사도들로 만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뭐 생각을 좀 굳게 해서 예수를 따르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따라 나서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산인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얘기는 우리 제자들의 옛 생명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나 열심히 내서 따라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께서는 참다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그 예수의 제자들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도 내가 가진 생명을 받을 수 있어서 내가 했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거나 아니 교회를 다른 곳에서 오래 다녔거나 아니면 여기 와서도 오래된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예수를 따라 나서지 않고 있다는 사안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은 이 교회 자유교회 나오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체험적인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비로소 예수에서 지금 제대로 된 고침의 길을 가고 있고 거듭나는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증거할 수 있고 또 남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지금 교회 나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의 생명으로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서 그 예수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재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로 예수의 제자들로 온전히 세움받는 그 길로 가야 이 제대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으니까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참다운 자기 부인의 과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데,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들 몸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여러분 따르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여기 오셨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기 부인의 길과 자기 십자가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은 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고 자주 들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도 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자기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가진 괴계를 써서 이렇게 해서 됐다고 하고 저렇게 해서 됐다고 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각색하고 저리 변경시켜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판단을 항상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앞에서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조명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할 모든 사람들은 이 조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헛믿는 것이기 때문에 똑바로 이 말씀 듣고 말씀을 깨닫고 따라 나서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아직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그 일들이 힘들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임하는 것인데 옛사람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끝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옛사람이 내가 나의 원수가 나를 세상에 붙잡아 놓고 있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항상 이 생각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해서 그들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는 길이 바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과 같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신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구원이요 참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바울이 방언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하는 이 얘기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우리 자유교회에서 일어난 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이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정에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방언하는 자들은 그냥 교회에서 잠잠하라 얘기를 하고 있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 그 사정을 우리가 몰랐었는데 지금 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을 이해하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 바울이 그때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사정에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어떻게 우리 삶과 연관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모든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야 한다. 저희가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니 율법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직 복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기 자신의 교회에서 얘기하고 싶다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온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묻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고 내 편지의 말씀에 복종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선지자인지 아니면 신령한 자인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편지한 이 내용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누구든지 바울이 하는 얘기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깨닫지 못한 상태로 무지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너 잘못된 주장을 계속 주장하다가 끝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되 그러나 방언하는 것도 금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조용할 때 조용하고 말할 때 말하라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교회에서는 여자가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선지자요 신령한 자로 생각되는 자들은 바울의 쓴 편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잠잠하라 깨닫고 순종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한 것을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모든 교회에서는 여자는 잠잠하라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자,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단어들, 이 문장들, 이 내용들은 전부 세상에 관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관한, 세상의 역사거나 세상의 신화거나 아니면 세상의 예언이거나 이렇게 세상에서 단어로 세상적인 일을 표현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드렸지만 그것은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냐면 영적인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집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너희들은 다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지금 뭐 가서 아파트를 짓고 뭐 단독주택을 짓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네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는 것이야 이 얘기를 세상 집 짓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세상에서 뭘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모형에 집착해 있다가 세상 성경 읽고 세상 집 짓다가 인생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그거 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전부 이런 겉뜻으로 세상에 이 성경 말씀은 세상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듣고 이해하고 믿는다고 하다가 그냥 그 아까운 인생 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도 당연히 우리들은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세상에서도 여자가 떠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암탉이 울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죠. 조용하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그런 바탕생각으로 이 성경을 읽어냅니다. 여자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라고 지나가는 거죠. 그 대부분 교인들이 여자가 더 많은데 여자들이 잠잠하면 그럼 남자들이 무력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뭘 하겠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그 역사나 예언이나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세상 일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서 일어나는 일어나야 될 영적인 세상의 일들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것은 세상적으로 이 바울이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명령을 우리 영적인 세상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에서 남자하고 여자는, 남자는 이 세상에서 여자에게 씨를 주죠. 생명의 씨를 주어서 여자에게서 남자를 닮은 아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남자가 씨를 가진 자로서 씨를 여자에게 주어서 잉태시켜서 여자에게서 남자를 닮은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에게 비밀인 것인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들은 이 생명의 씨를 갖지 않은 여자들인 거죠. 우리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씨를 말씀으로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들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계속 말씀을 듣고 장성하고 나중에 해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해산하게 되면 이 해산한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와는 상관없었던 나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나와의 연합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와 어떻게 하나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됐을 때 여러분 여자가 무엇으로 변하냐면 남자로 변하죠.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남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너희가 여자일 때는 남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순종해야 자기 자신의 안에서 남자의 생명이 계속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자라서 온전히 여러분들 해산하게 되고 다 자라서 해산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게 여러분 자신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이 길로 지금 인도받고 있고 이 길로 가지 않는다고 지금 여러분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죠?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고 그것이 자라나고 결국 해산하는 과정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미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 설명한 바도 제대로 이해했으면 그 길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는데 실제로 그 길 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나서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이 길을 따라 나서지 않고 그냥 나 그 길만 알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 발표하려고 하고 얘기하려고 하게 되면 바울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잠잠하라 여기 잠잠하라. 너 아직까지 여자잖아. 아직 남자가 안 됐잖아.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을 때니까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뭘 안다고 나서서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것이고 그런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은사를 가져서 남을 쓰러뜨리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무슨 기적적인 능력을 하나님으로 받았든지 말씀을 꿰뚫는 능력을 받았든지 어느 그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길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한시적으로 맡긴 하나님의 은사에 불과한 것이고 지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될 수 없고 여러분과 하나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부 여자가 자기 잘났다고 행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할 때가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전까지는 방언을 하는 데는 예언하도록 하고 그리고 방언만 하는 자는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잠잠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방언만 하는 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건 너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남을 위해서 말씀을 하는 곳인데 너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회방을 놓는 것밖에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들은 틈만 있으면 아까 여러분의 말씀드렸다시피 옛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틈만 있으면 들고 일어나려고 하죠. 아, 내가 이만큼 은사를 받았고 꿈에서 좋은 꿈을 꿨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인정하는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힘받고 말 한마디 하려고 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교회는 남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곳입니다. 남을 살리지 않고 죽음의 말씀을 하는 자들은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간증하고 주님을 체험한 거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은 그럼 자기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남에게 혼란만 일으키고 듣는 사람 귀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자는 교회에서 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 모든 성도의 교회,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얘기를 잠잠하라. 저의 말하는 것이 허락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르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은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 내가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과정, 해산의 고통 때 일어난 그 과정을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해산의 고통이라고 종말 때 말씀하셨던 것이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한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결국 그들이 아직 어린 상태인데 뭘 안다고 알 만큼 안다고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나도 알고 저 너도 알고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란한 상태에 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네들이 처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잠잠하라고 한 얘기는 방언을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서 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오.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곧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복종하라, 교회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말씀 다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바울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자는 남자에게 교회에서 오직 순종하라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있다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고 저희의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다는 얘기가 어디에 쓰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 쓰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에 이른 바와 같이. 율법이란 건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너네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 남자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인용한 그 율법이라는 것이 창세기 3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이들이 남자와 여자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자, 같이 창세기 3장 16절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한테 이 한 얘기죠. 그런데 이걸 들으면은 아, 우리가 지금 여자들이 해산을 할 때 고통을 느끼죠. 고통 느끼고 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 현 가부장적 제도에서 그렇게 지금 구도가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구나 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세상의 일로 남편이 여자가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세상을 보여주는 이 세상 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것의 여자라는 것은 그럼 누구냐면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 그죠?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는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는 얘기는 잉태하기 위해서 남자의 씨를 받기 위해서 그 이전에 고통이 있는 거죠. 험악한 인생을 사는 그런 탕자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씨가 잉태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이고 해산하는 고통을 또 잉태하려면 고난도 있고 또 해산하는 고통도 또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대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잉태하기 위해서 이 교회 밖에서 긴 세월 보내다가 여기서 말씀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잉태가 됐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옛사람이 죽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해산을 수고를 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자식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여자가 낳아야 자식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남편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여기서 자식을 낳을 것이는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며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 얘기냐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죠? 지금 여러분에게 창세기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할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창세기 3장 16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3장 16절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얘기해도 이 얘기해도 모르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까이 와서 여러분이 체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창세기 3장 16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예전에는 저쪽 창세기, 까마득한 옛날 전설적인 창세기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말씀들인데 그 뜻을 아직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몰라서 모르고 있기 때문인지 실질적으로는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34절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35절 이어서 보십니다. 3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런 모양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35절에서는 그 여자는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이 여자가 영적인 여자 맞아. 여기 남편이라는 얘기는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남편이 있잖아. 나 교회에서 돌아오기 손꼽아 기다리는 남편이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또 해석이 안 되니까 앞에도 다시 뒤집어 엎을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은 자기에서 남편에게 묻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편한테 물으면. 너 교회 그만 나가. 그만 나가 하겠죠. 불신자 남편 집에서 있는데. 아니면 너하고 나하고 손 꼭 잡고 다른 더 좋은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본다면.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건 여러분이 이전에 살펴봤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구하는 나의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집이라는 것은 너 집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자기 남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남편은 그리스도죠. 그리고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 들어온 말씀이 결국 여러분 남편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배우고 싶으면 아직까지 말을 교회에서 말하지는 않고 아직 가르칠 단계가 아니니까 내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 알아서 내가 충분히 기다림의 체험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세상 남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뜻으로 너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듣고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너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얘기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미리 읽었지만 13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순서가 엇갈렸네요. 고린도전서 14장 28절. 고린도전서 1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게 방언하는 자인데 여자인데 그건 교회에서 잠잠하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 지금 여기서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집은 자기 자신. 그다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남편인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짝이 맞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아직 다 자라나지 않은 그 이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언만 하는 사람은 아직 자라나지 않은 여자겠어요? 남자겠어요? 방언만 하는 사람은 아직 여자죠. 자라나지 아직 못했으니까. 그 지금 바울은 방언만 하는 사람들을 지금 여자로 바꿔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맨 나중에 결론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로 대비해서 본다면 빗대서 본다면 자기 자신이 뭘 안다 또는 방언을 한다 난 좀 뭐 이거는 내가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이 교회에서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자기 깊이 마음속에 생각해서 내가 과연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와 하나님 또는 집에 가서 남편 이 구도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잠할 때 바로 집에 가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 생각을 같이 숙려하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 묻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려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얘기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알아 하고 자기 자신이 아직도 때 이르게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잘 견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견디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라 이런 의도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몸은 또 이게 또 나오죠. 몸은 또 행동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또 다시 또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도 지금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현장이고 동일한 사정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생겨난 교회라는 것이 증빙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자유교회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여기서 커나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쉽게 그 여자가 말하지 말라는 얘기에 쉽게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6절부터 37절,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아직 말할 단계가 안 됐는데 말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말하게 되고 또 말하라는 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이 속이는 그 속임수에 속어가 넘어가서 자기도 또 동의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하고 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행동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또는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것입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나는 스스로 내가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지자이고 자기 스스로 신령한 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선지자는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해도 행동이 선지자의 행동인 것이고 행동이 신령한 자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바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방언 많이 한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잖아. 그 전부 너희가 선지자고 나는 이 신령한 자야.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나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즉 이 내용들이 지금 편지하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너희는 알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도 그럼 예언자다 나는 신령한 자다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도라 하나님의 말씀 전파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너네들은 내 편지를 받았으면 내 편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라. 너네들 것은 가짜다. 가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자로서 말을 한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만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산출해 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근간이 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너희에게만 임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숨은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나에게 임했고 또 다른 사도들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옳다함은 너희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냐? 나도 전한다. 근데 서로 같은 등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한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편이니까 바울이 맞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이 가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혼동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씀이 깊이나 그들이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것은 바울은 성경에서 증거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 눈에는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건 금방 어떤 문제 없이 목사님 말씀 따르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시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 바울이 얘기를 해도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얘기하고 나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건 분명히 바울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한테 이 얘기를 정확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똑같은 말을 두 번 반고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울이 지금 편지로서 그들을 깨우쳐서 교만함을 깨우치고 있는데 이 깨우침의 말씀을 너희가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너는 알지 못한 채로 무식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을 깨우치고 교만한 자, 지금 여자인데 계속 발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깨우치게 되면 이제 그 일을 그치게 되겠죠. 그래서 깨우치지 못하면 계속 그 듣지 못한 상태로 그냥 자기 말하는 그런 여자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나중에 물어보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 대답하시랍니다.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누구든지 바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지 못하게 되면 그는 그대로 알지 못한 자로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도 정말 너네들이 내 말이 맞다고 얘기해도 이들이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어요. 너네들은 그렇게 그러면 그게 좋으면 그냥 무식한 자로 그렇게 안다고 그렇게 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거기서 쓴 열매는 너희들이 거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에서 도중에 내려오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옛생각과 옛사람의 마음이 다 소멸될 때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기간이 고통의 기간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조금 그렇게 지적받고 좀 자기 드러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때쯤 됐다 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넌 이제 충분히 이제 말씀을 이해했으니까 넌 내려와도 돼 하면서 내려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그 안에서 충분히 자기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체험적으로 겪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내려오게 되면 다음에 다시 또 그 문제로 올라가야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왕 올라간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아주 깔끔하게 끝까지 다 뿌리를 뽑을 때까지 거기서 있어서 다 드러낼 거 다 드러내라 이렇게 여러분의 권면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도중에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그 건으로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그 말을 거절하고 자기 옳다함대로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자기 옛사람에 속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제가 여러분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이어서 이 세 번째 말씀 이제 보십니다. 39절, 40절 읽고 오늘 말씀 세 번째 말씀 보도록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결론을 내리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이어서 있었던 일들을 바울이 말했던 얘기를 결론을 내리는데 방언하고 예언 문제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방언만 할 줄 알고 그것 갖고 자랑 삼는 사람 일부분만 가지고 아직 되지도 않는데 됐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얘기를 듣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방언하는 자들은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는 말라. 방언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릎치며 있는 성경 1권 영어는 Who is to read the Bible이죠. 1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처음은 책 처음 시작할 때 지하도에서 밖으로 나가는 지도를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언한다는 얘기는 지하철 그 역에서 그 지하에 붙어있는 밖으로 나가는 출구에 관한 지도를 보는 것과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도를 열심히 읽으면 아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리 가면 밖으로 나가네. 3번 출구 나가네. 2번 출구 나가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출구, 이 천국에 여러분 가는 길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몇 번 돌아가서 이렇게 가면 여기에 출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을 알았으면 여러분 남들한테 지도를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 앉아서 자리 깔고 이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아, 이쪽으로 가면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지하철 안에서 거기 살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다 죽게 된다는 거죠. 인위적인 불만이 있는 데서 바깥 세상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방언한 자인 것이고 예언하는 자는 그 실질적으로 그 길을 따라 나가서 저쪽 밝은 곳으로 갔다가 밝은 곳으로 간 사람은 이제 육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와서 자기 안에 빛을 발하는 그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간 사람은 밖에 나가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졌으니까 이 세상에 몸이 있으니까 여기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의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는 길이 바로 이렇게 빛을 발하는 어둠의 세상에서 여러분 안에 빛이 임하도록 해서 그 빛을 발하는 사람들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교회에 여러분이 출입하고 있는 그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광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은 정신 차려서 보면 힘들 것도 없어요. 정신 차리고 마음 굳게 먹고 똑바로 현실을 직시하며 따라 나서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 안에 빛이 임해서 남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렇게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뭘 걱정하고 있을 것이 없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방언하는 자들은 예언하기를 바라라. 지하철 지도만 익숙한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기를 원해라.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지도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지하철 지도에 그 나가는 길을 얘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되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를 말라.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당히 한다는 얘기는 방언을 할 때 필요할 때 그렇게 방언의 역할에 맞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질서대로 하라는 얘기는 이 질서는 생명의 질서를 얘기를 하고 있죠. 방언 다음에 예언이 와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방언만 하고 있으면 이건 분명히 다음에 예언까지 내가 가야 내가 질서대로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히 하라는 얘기는 하나를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방언만 쌓았다고 방언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적당히 하지 않는 것이죠. 부적당하게 하나만 뻥튀기하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질서대로 와 생명의 질서대로 방언 다음에 예언까지 와야 된다는 이 생명의 질서를 너희가 꼭 생각하고 이 길로 너희들은 따라 나서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바울이 그동안 길게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여자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잠잠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오직 집에 가서 자기 남편인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잠잠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계속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발언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만 임했느냐? 아니다. 사도들에게 임해서 지금 너희는 사도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예언을 하길 소망하되 그렇지만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생명의 질서에 입각해서 하는 그런 올바른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주는 바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자유교인들한테 주는 바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잘 이해하셔서 모두가 정말 적당하게 질서에 따라서 예언하고 방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